원앙주일입니다. 또 우리 이 안식일에 하늘의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그런 안식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말씀을 좀 계속해서 저는 안식일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우리 지난번에 연구하다가 좀 잠시 쉬었던 말씀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큰 열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에 곡식이 다 익었으니로라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4장은 우리 재림 성도들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의 후반부에 보면 여기에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렇게 말합니다. 뭐 이분을 누구신가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별로 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람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손에는 무엇을 가졌다고요? 아주 매우 잘 드는 낫을 가지고 있더라. 그런데 어떤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되었으니 땅의 곡식이 다 어떻게 해요? 익었습니다.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땅에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이것은 분명한 그리스도의 재림의 예언을 여기에 이렇게 상징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재림 오시는 것은 무엇을 거두기 위하여 오시는 것입니까? 어떤 일을 위해서요? 예, 곡식을 추수하기 위하여 오시는 것으로 여기 이야기합니다. 예, 이건 곡식을 거두기 위하여 낫을 가지고 오시는 그리스도로 여기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요한계시록 14장 가장 이 계시록의 중요한 부분까지 우리가 지난번에 다 말씀을 상고해 봤습니다. 자, 곡식을 거둔다고 한 것은 어떤 때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예, 거두기 전에 뭐가 먼저 있었을까요? 씨를 뿌리는 일이 먼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곡식을 거두실 뿐이 아니라 어떤 일도 하셨습니까? 뿌리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 뿌리시는 사업이 바로 이 사복음서에 나타나는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 자체가 바로 씨를 뿌리는 그분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는 복음서는 글자 그대로 씨를 뿌리는 일이었다면 요한계시록은 이제 뭐 하는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뿌리신 곡식을 이제 추수하는 그런 하나의 사업을 이 계시록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의 기별은 무엇을 위하여 필요한 기별이었습니까? 예? 예. 추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별이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이 곡식을 추수하기 위하여 최종적인 세 천사의 기별을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세 천사의 기별이 언제부터 전해지기 시작했습니까? 1844년. 우리가 이 1844년의 역사를 또 듣고 또 듣고 연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1844년의 역사를 자주자주 생각하고 많이 연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이 땅에 하나님의 어떤 사업이 시작되었습니까? 예, 곡식을 거두는, 추수하는 사업이 시작된 해가 바로 언제입니까? 그런데 이 세 천사의 기별은 바로 1844년부터 하나님께서 추수를 위하여 준비해 두신 기별이었습니다. 아주 이 세 천사의 기별이 중요합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311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311페이지 11페이지 그 1521페이지 왼쪽 단 위에서 한 7개 줄 정도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쓸 수 있는 하는 문단이 나옵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나라에 쓸 수 있는 백성들을 준비시키기 위하여서는 하나의 큰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당신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무엇을요? 영원한 것을 위하여 뭐하지 않았음을 예. 준비하지 않고 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비로서 그들을 혼수상태에서 깨워 당신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를 갖추게 하시고자 경고의 기별을 보내실 예정이었다. 이 경고의 기별은 요한계시록 몇 장요? 바로 이 14장에 기록되어 있다. 거기에 하늘의 천사들에 의하여 전파되는 삼중 기별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 이 세 천사의 기별은 무엇 때문에 주어졌습니까? 이 말씀에 보면 예, 한 백성이 영혼을 위하여 준비되어 있었다 그랬어요? 없었다 그랬어요?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그래서 그것을 준비시키기 위하여 세 천사의 기별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놓으셨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준비되기 위해서는 이제 바로 이 세 천사의 기별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이거는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은 역부되어야 합니다. 어제는 우리가 간증 시간에 믿음으로 구원했지 완전해요 구원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간증을 통해서 들었어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은 확실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믿고 있다고는 증거가 뭐냐고 말이에요. 네? 여러분이 믿고 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마지막 날에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일도 행했습니까?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 그러면 그 사람들은 스스로는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노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그들을 믿는 사람으로 인정을 했습니까? 하지 않았다. 아, 믿음으로 구원하는 것은 사실인데 믿음의 증거도 갖고 있지 않으면서 믿고 있다고 하는 이것만큼 풍성한 일이 없는 거예요. 바로 이 계시록 14장의 기별은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민노라고 하는 사람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벌어진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분명 안식일을 지키고 십일금을 내고 뭐 건강기별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치 뭐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까? 믿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전혀 믿지 않는 것과 동일하게 결과가 같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줄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설 수 있는 백성을 준비시키기 위해서는 이 백성들이 아주 깜짝 놀라는 한 번의 기별과 경고가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전혀 믿고 있지 않는 것과 동일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새 천사의 기별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자, 사바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려고 계획했습니다. 예수님은 뭐를 거두기 위해서 옵니까? 뭐 사람들을 불태워 죽이려고 예수님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사업이 있다면은 바로 어떤 무엇을 하는 일입니까? 알곡을 거두는 일이었어요. 그러면 뭐가 만들어져야 돼요? 알곡이 만들어져야 되죠. 알곡이. 네. 그러면 사단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 뭐가 안 나오도록 한 걸까요? 알곡이 안 나오도록 한 걸까요? 열매가 없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지 말라가 아니라 교회 다니지 말라가 아니라 교회는 다니되 뭐는 어떻게는 되지 말라고요. 열매가 맺히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교회는 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성기라는 겁니다. 그러나 뭐가 맺히지 못하도록 열매가 맺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기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 그렇게 첫째는 뭐가 안 뿌려져야 돼요? 씨가 안 뿌려져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실 때 그렇게 비판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어떻게 했습니까? 못 박았습니다. 이 복음을 깨닫고 전하는 제자들을 사단은 어떻게 했습니까? 1세기 동안 아주 무섭게 비판을 했습니다. 뭐 하지 못하더군요. 씨뿌리지 못하더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름이 성령에 엄청난 권능을 행사하셔서 그렇게 핍박 속에서도 복음의 씨는 어떻게 됐어요? 언세상에 뿌려졌어요. 사단 실패했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뿌려진 씨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씨가 자라지 못하도록 1260년 동안 사단은 어떤 일을 했어요? 이 진리가 자라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합니까? 예, 짓밟고 뽑고 뭐 온갖 짓을 다 했습니다. 이게 바로 로마 캐토릭을 통하여 이 진리가 제대로 자라나지 못하도록 오리를 뿌리고 갈치덩굴이 나게 하고 짓밟고 변경시키고 온갖 방법을 다해서 이 진리가 자라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귀한 개혁자들을 통해서 이 진리는 살아났습니다. 극소수지만 살아났어요. 자, 오늘은 이제 이 사단을 피탁을 하다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복음이 더 확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된 사단이 최종적으로 교회에 시도한 방법이 뭐냐면은 피탁을 거두는 일이었습니다. 자, 우리 이 초기 문제 가운데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초기 문제 226페이지를 한번 전부 한번 보세요. 아주 우리가 이 사단의 전략을 잘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226페이지 2084페이지 왼쪽 단 그 밑에서 한 11번째 줄 보면 그러므로 하는 데서부터 한번 점을 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네. 그러므로 사단은 어떻게 해요? 온건한 정책을 쓰기로 작정하였다. 그런 일찍이 성경의 교리들을 더럽혀왔으며 헤아릴 수 없는 무리들을 타락시킨 관습들이 깊이 뿌리 내리고 있었다. 그는 증오심을 어떻게 해요? 얘 막 피팍하고 싶어서 죽겠어요. 그렇지만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억누르면서 자기 부하들에게, 성도들에게 혹독한 피팍을 가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타이르고 그 대신 교회를 하여금 구원을 베풀어주는 믿음 대신에 온갖 종의 관습들의 얽매이들을 이끌었다. 그가 교회를 하여금 세상의 영화와 부귀를 받아들이게 해서 교회가 유리한 입장에 놓인 것처럼 보이게 했으며 실은 점점 하나님의 무엇을? 은총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다. 세상 친구들과 연락을 사랑하는 자들을 막아주는 한결같은 진리를 선포하는 일을 멀리함으로 인하여 교회는 점차로 능력을 상실해갔다. 자, 이것이 지금 뭡니까? 사단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피파가 없는 이유는 뭐 때문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피파가 안 합니다. 피파가 하고 싶어서 죽겠어요, 사단은. 그런데도 어떻게 한다고요? 증오심을 억누르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그 왼쪽 단 228페이지 보세요. 228페이지. 이런 가운데서 사단을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교회를 만들어버렸어요. 교육자들은 찾았습니까? 예, 네, 바로 있죠? 228페이지고, 교육자들은 육적인 신자들의 뭐를요? 비위를 맞추기 위하여 무난한 것들을 설교한다. 그들은 감히 예수와 성경상의 명료한 진리를 설교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육적인 신자들이 교회 안에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을 것을 뭐하기 때문이다. 그래요. 사단은 기망이 뭔지를 우리 이제 알게 됐죠. 사단은 결코 지금 아주 성경의 명료한 그런 진리를 설교하지 않도록 목사들을 다 유혹해버렸다는 겁니다. 어떻게 유혹했는지 아세요? 육적인 신자들의 비위를 맞춰주지 않으면 그들이 교회에 안 나올 것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겠다. 네? 교회에 저 사람 안 나오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래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비위를 거슬리는 그런 설교는 하지 않고 무난한 것들을 설교함으로써 이 교회를 미지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제철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스스로가 평가하듯이 미지근하게 되었다는 것은 누구의 기만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사단이 무서운 기만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열매가 맺히는 겁니까? 안 맺히는 것입니다. 결코 열매가 맺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매우 강한 충격요법을 이 백성에게 쓰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셋째 천사가 기별이 여기 나오는데 세 천사의 기별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화이트는 무슨 기별이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세 천사의 기별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기별이냐 질문했는데 나는 분명히 말하기를 어떻다고 그렇다. 그런데 세 천사의 기별을 읽어보니 여기 무슨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예, 심판하실 시간이 가까웠다는 기별이요. 둘째 천사는 바벨론에서 어떻게 해요? 나오라는 기별이요. 세째 천사는 무슨 기별이야?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믿음으로 의와문 관계가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노라고 다 주장을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혀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들이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은 전혀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변론적으로는 이미 다 어떻게 됐어요? 가르쳐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말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이들에게 행동으로 의를 가르쳐 주려, 행동으로 무엇이 의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새 천사의 시대. 자, 첫째 천사의 시대를 통하여 윌리엄 밀러가 전한 것은 1844년에 어떻다는 겁니까? 3월 22일 날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이 이게 첫째 천사의 기별의 역사예요. 예언의 성취입니다. 근데 이게 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말이에요. 의와. 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자, 우리 여기에, 소기문집에 있는 말씀을 좀, 오늘 좀 찾아보겠습니다. 소기문집 246페이지.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소기문집 246페이지. 2091페이지 왜 오른쪽 절단 밑에서 여섯째 줄부터 한번 볼까요? 나는 신실한 자들이. 찾았습니까? 예, 네, 거기서 한번 제가 읽어 보세요. 나는 신실한 자들이 기대했던 시간에 그들의 주님을 뵙지 못하게 되자 몹시 실망하는 것을 보았다. 당신의 백성들에게 뭐를 감추시고? 미래를 감추시고 그들을 결정의 지점에 서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뭐요? 경륜이지만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정한 시기가 전파됨이 없이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 예. 한번 시기를 정해서 혹독한 시련을 경험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계획이 뭐 될 수 없다? 이루어질 수 없다. 이것은 누가 아신 겁니까?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윌리엄 밀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예언들을 다 연구할 때에 처음부터 정확하게 깨닫게 해 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미래를 어떻게 했다고요? 감추시고 윌리엄 밀러가 깨닫지 못한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3월 22일 날 예수님이 재림 온다고 하는 사실을 시기를 정하도록 어떻게 했습니까? 내버려 둔 거예요. 이건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시기를 정하는 일이 없이는 하나님의 뭐가요?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럼 그 계획이 뭐냐고 말이에요. 물론 실망인데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런 계획을 했을까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야, 물론 걸러내는 것도 그것도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지만 주 목적이 아니었어요. 진정한 목적은 어디 있었느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그 마음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지 않고 있었어요. 죄를 해결하지 않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노라고 하면서도 죄 짓는 일은 계속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 진행되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마음에 죄가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의의가 있는 것입니까? 자, 이제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내가 만약 죄를 짓고 있다면, 회개하자는 죄를 가지고 있다면 내가 마음속에 의의가 있는 겁니까? 없어요.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나는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입으로는 누구를 믿고 있다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내가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고 있는 사람에게 믿으라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확실한 의의 기별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를 정하도록 하냐? 시기를 정하도록 내버려둔 거야. 사실 시기 정하는 것은 잘못입니까? 옳은 일이에요. 이거 잘못이에요. 그런데 내버려둔 거야. 자, 3월 22일 날 예수님이 세림 온다는 기별이 시기가 정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과거에 계속 예수를 믿어왔지만 오신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뭐가 생각이 나요? 자기 마음에 뭐가 기억이 나는 겁니까? 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죄가.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죄가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의를 구하는 길입니까? 의를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일이었어요. 네. 그래서 의를 경험하도록 해주기 위해서는 인간들이 시기를 정해서 실패하는 경험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뒀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사실은 교회를 다니고 있었지만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은 그게 믿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믿어도 그것은 자기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해결이 되어야 될까요? 죄라고 하는 문제가 분명하게 해결되어야 합니다. 첫째, 그것을 위해서는 시기가 전파된 이 없이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 그래서 1844년에 실망하는 일이 일어나도록 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마음에 품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이야기. 이것은 구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자, 또 다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35페이지. 저기 먼저 235페이지 보세요. 자, 235페이지, 2087페이지 한 3분의 1쯤 조금 밑에 보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찾았죠? 예, 자, 한번 읽어보겠게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쁨으로 그들의 주님을 기다리고 있음을 보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시험에 보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분은 예언적 기간을 계산하는 데 생긴 과오를 당신의 손으로 덮어두셨다. 그리하여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고 있던 자들은 이 과오를 깨닫지 못하였으며 시기를 반대하는 최고의 학자들도 역시 그것을 들추어내지 못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낭망을 경험하도록 계획하셨다. 이게 하나님에게. 이 낭망을 경험하는데 그 경험 속에서는 어떤 경험이 일어나게 됐어요? 회개의 경험이 일어나게 됐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이것은 열매를 맺히는 일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죄를 마음에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는 열매가 맺힐 수 없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한 페이지를 236페이지 보세요. 236페이지 위에서 한 3분의 1쯤 내려오면은 어두운 가운데 있지 아니하였다. 뭐 거기에 중간에 있는 말인데요. 찾았습니까? 어두운 가운데 있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무엇으로? 이제 그들은 성경으로 돌아가 예언적 기간을 연구하게 되었다. 계상상 착오를 덮고 있던 주님의 손은 어떻게 해요? 거두어진 바 되었고 그 가운은 해명되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의의를 경험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표에다가 손을 어떻게 해요? 가려놨다고 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자, 이 도표를 딱 가려놓고 시기를 정하도록 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놀라운 경험이 일어났는데 그 경험이 뭐냐? 각시대 대쟁투 36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369페이지. 아, 몇째 줄부터 보느냐 하면은 한 12째 줄쯤 올라가면은요, 밑에서 1054페이지 왼쪽 오른쪽 대단 많은 사람들이 찾았습니까? 한 12째 줄쯤 올라가면 중간에 중간부터 시작합니다. 이기심을 깨달았다. 많은 사람들이 찾았어요? 예.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았다. 그들은 지금까지 오랫동안 세상에 두었던 애정을 어떻게 해요? 하늘에 두게 되었으며 시기를 정함으로 인해서 뭐가 돌아왔어요? 애정이 어디로 돌아온 거예요? 하늘로 돌아왔고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으며 그들은 부드럽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는 기별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였다. 죄인들은 어떻게 해요? 울면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하였다. 부정직한 생애를 위하여 생애를 하여 온 사람들은 자기들이 입힌 손해를 보상하고자 열망하였다.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발견한 사람들은 그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였다. 부모의 마음은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은 그 부모에게로 돌아갔다. 자존심과 장벽은 없어졌다.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였고 가족들은 모두 가장 가깝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자, 조금 밑에 보면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확증을 얻기 위하여 또한 그들의 친척과 이웃 사람들을 회개시키고자 밤을 새우면서 기도의 실험을 어떻게 해요? 하였다. 시기를 전하도록 한 목적이 바로 이 경험이 일어나도록 한 것입니다. 이 경험은 바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를 뭐하게 하는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얻도록 만드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원래 그리스도인들이 이 경험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경험이 없이 나는 믿고 있다고 말한다면 그는 스스로를 뭐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그들은 속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믿고 있다고 하지만은 세상의 애정이 그대로 있어요. 그들은 믿고 있다고 하지만 죄가 마음에서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스스로는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오늘날의 사단의 기만이란 말이에요. 사단은 아주 핍박하고 싶어서 아주 안달이 나지만 참고 있어요. 왜? 그들이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열매 맺히지 못하고. 이것이 바로 사단의 기만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라오디기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매 맺히도록 하기 위해서 새 천사의 기별을 준비하셨어요. 새 천사의 기별은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기별인데 그것은 의의를 이론적으로 전한 것입니까? 체험하도록 한 것입니까? 네. 믿음으로 말미암는 새 천사의 기별은 변론이 아니라 체험하도록 하는 기별입니다. 체험.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제 믿는다고 하는 말의 의미를 분명히 그들에게 전해줘야 합니다. 오늘날 제철의 양식을 예수님 교인들이 이 경험이 없어요. 세상의 애정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열매를 맺히지 않아요. 자, 이제 이 기별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는 뭐가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매가 맺히기 시작해요. 언제부터요? 1844년인데 열매가 될 수 있죠. 그 열매가 얼마가 될 때까지? 14만 4천인이 되면 예수님은 뭐하러 오시는 거예요? 추수하러 오시는 거예요. 이것이 14장 전체의 기별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14장 14절로 보면 이제는 하늘에 큰 음성이 있는데 낯을 거두어서 휘둘러서 곡식을 뭐하라고요? 추수하라고. 이게 바로 새 천사의 기별의 결론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추수할 백성을 준비시키기 위하여 지금도 새 천사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전해야 하는데 이것은 변론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체험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이제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데 오늘날도 그러면 시기가 필요합니까? 예? 오늘날도 이 시기가 필요할까요? 또 시기를 정할까요? 그래서 오늘날도 시기를 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기가 우리를 뭐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요, 어떤 말씀을 찾아볼 수 있느냐 하면은, 새 천사의 기별은 뭐보다 더 강하다고요?
시기보다.
예. 그 말씀이, 아, 75페이지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75페이지. 예, 저기 먼저. 초기 문집 75페이지. 이제 우리는 이것을, 이제 새 천사의 기별 이 자체가 그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시기가 필요 없어요. 거기 보면 75페이지 그 페이지가 기록된 그 줄에서 밑에서 셋째 줄 보면 1844년 찾았습니까? 예, 거기서부터 보겠습니다. 1844년 이후에는 시기 문제가 시험거리가 어떻게 해요? 이제는 되지 않고 결코 다시는 시험거리가 뭐하자? 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어떤 시기에 의하여 우리의 품성이 되는, 변화되는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주님께서는 내게 셋째 천사의 기별이 전파되어야 할 것과 특별히 그것은 흩어진 주님의 자녀들에게 선포되어야 할 것을 보여주셨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예요? 시기에 구애받아서는 안 된다. 나는 어떤 이들이 시기를 가르침으로 일어나는 거짓 흥분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셋째 천사의 기별은 뭐보다? 시기보다 훨씬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그 기별 자체의 자체의 기초 위에 써 있으므로 시기가 그것을 강하게 할 필요가 없음을 보았다. 그리고 그것은 강한 능력으로 전파될 것이며 그의 사명을 이루고 예전보다 빨리 맞춰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하고 있고 경험하는 이 진리는 이제는 뭐보다 더 강하다고요? 시기를 정해놓고 믿는 것보다 더 강한 능력을 이 기별 자체가 가지고 있다. 여러분 어떻게 할 때에 이 기별이 시기를 전하는 것보다 더 강한 힘을 갖게 될까요? 네? 어떻게 할 때요? 분명히 이 기별 자체가 뭐보다 강하다고요? 시기보다 강하죠? 근데 우리가 이 기별을 전할 때에 상대방은 시기를 정하는 것보다 더 강한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전할 때 그렇게 경험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하지 이 기별이 시기보다 더 강한 힘을 갖게 될까요? 그럼 늦은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시기가 더 강한 겁니까? 아니죠. 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별을 경험하고 기별을 전할 때는 기별은 뭐보다 강할까요? 시기보다 강하죠. 그런데 내가 경험하지 않고 이 기별을 전한다면 능력이 있나요? 없어요.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기별은 분명히 능력이 있는데 변하는 사람들이 이 기별을 경험했을 때는 이 기별은 분명히 뭐보다 강할까요? 시기보다 강하죠. 그러나 내가 그 기별을 경험하지 않고 이론적으로만 알고 아직 내 생애가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결심도 없고 자아를 굴복하는 마음도 없고 세상에 애정을 두고 있고 아직도 내가 바빌론 생활을 살고 있으면서 이 기별을 전한다고 해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세대 천사가 되어야 합니다. 세대 천사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다? 새 천사의 기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험해. 내가 경험을 하고 경험된 그 기별을 나가서 전하면 이 기별은 분명히 무엇보다도 시보다 강한 능력을 행사하십니다. 이 기별을 경험하게 될 때에 그는 경험함과 동시에 뭐가 될 수 있어요? 열매로 추수될 수 있는 곡식으로 변화될 수 있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죄된 생활을 포기하고 바벨론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순종한다면 이건 뭡니까? 꽃입니까? 열매입니까? 열매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 천사의 이 새 천사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은 바로 무엇을 만드는 기별이에요? 열매를 맺히는 기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별을 세상에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일반 어떤 교회에서 전하는 의의 기별은 열매를 만드는 기별이 아닙니다. 그건 열매를 맺히는 기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마지막 한 백성을 준비하고 추수를 위하여 한 계력의 기별이 전해져야 하는데 그 기별은 바로 새 천사의 기별이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이해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는 바로 새 천사의 기별 속에 들어있는 의의 기별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이 기별을 세상에 전하기를 원한 이 복음을 가지고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복음은 첫째 천사에게 주어졌던 기별. 이 천사는 지금 셋째 천사의 기별 속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영원한 복음에 의하여 변화되어야 합니다. 영원한 복음을 우리는 먼저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별을 우리가 전하게 될 때에 시기보다 강한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으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 기별을 통하여 이 땅에는 추수 사업이 이루어지게 돼 14만 4천인의 수요가 사는 그날 주님께서는 미얀 낫을 휘둘러서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주님의 재림에 지체되는 이유가 바로 열매를 맺히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기만 때문에 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이해해서 정말 주님의 오심을 위하여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